제2장 하나님을 떠나는 추세. 우리 모든 사람은 일찍이 죄의 통제 아래 있었으므로 우리는 죄악의 일이 사탄에게 속한 것임을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일도 동일하게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것에 대해 두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는지, 일반적으로 사탄은 분명히 드러나는 죄악의 일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려는 것이 헛수고하는 것임을 잘 압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그 위험을 알고서 피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망을 매우 교묘하게 쳐서 많은 무지한 사람을 그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정욕을 피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과학과 예술과 교육같이 해가 되지 않을 듯한 일에 대하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중심을 잃고 사탄의 유혹에 미끼에 넘어가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세상에 대한 판결이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뜻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분명한 뜻은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정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근본적인 잘못이 없다면 주님이 결코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는 이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사탄과 세상 체계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받음과 사탄의 심판받음이 서로 연관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탄이 교육, 과학, 문화, 예술의 왕이며 또한 이러한 것들은 사탄과 함께 심판받았다고 인정합니까? 우리는 그가 모든 세상 체계의 일을 구성하는 실제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댄스홀이나 나이트클럽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감적인 반응은 이를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분명 세상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의학이나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아마 조금도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동의하고 열렬히 지지할 것입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 아주 많은 다른 일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며 그 영향도 서로 다르며 아마도 우리 각 사람의 견해도 달라서 그 가운데 명확한 한계를 긋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뿐 아니라 모든 사물이 모두 함께 심판받았습니다. 당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이러한 범위에 속하는 일에 종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은 거기서 세상을 만지고 있군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동요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아마 조금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매우 정직하고 진지하게 당신에게 형제여, 당신은 거기서 사탄과 함께하고 있군요 라고 말해야 비로소 주저하며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은 거기서 교육을 만지고 있군요 라든가 당신은 의학을 만지고 있군요 혹은 당신은 상업을 만지고 있군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낍니까? 당신의 반응의 정도가 당신은 마귀를 만지고 있군요 라고 말할 때와 같습니까? 우리가 만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이루어진 어떤 일을 만지든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을 만지는 것이므로 우리 안에 심각한 느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과 연결되는 것은 다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는 세상의 일부분이 아닌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사탄이 단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정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마 당신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생명이 없는 물질적인 것들이므로 본질상 그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저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신성한 생명이 없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각기 종류대로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는 전 생물계를 지배하는 번식의 유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오히려 이러한 유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인류가 한 세대 또 한 세대 지날 때 부모는 자녀를 낳아 키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 낳은 자녀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 한 세대조차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원칙은 인류의 일 가운데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자연적으로 지속되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도 계속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특수한 역사로 그 새로움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모든 것과 그 자체로도 유지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자연히 이와 같으며 또한 이것이 세상의 성질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체험으로부터 예를 들어 이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의 범주를 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얻은 나라와 그 행정의 예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열국과 왕래하기 위해 왕을 세울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울을 택하여 세운 일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택한 왕을 그들에게 주사 이 왕으로 그분 자신의 인도 아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설령 이 일이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을지라도 그 나라의 자연스러운 추세는 분명히 열국과 같이 그분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세상에 속함으로 모든 세상에 속한 일과 마찬가지로 그 경향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됩니다. 세상의 어느 곳이든 한 나라의 정부를 그대로 놔둘 경우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입니다. 이방 나라의 정치가 이 같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하게 행하시기를 멈추실 때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상을 섬기는 정치와 연합했습니다. 그 사이에 회복이 있었음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매번의 회복에는 다 하나님의 분명한 관여하심이 있었는데 만일 이러한 관여하심이 없었다면 정세는 항상 내리막길이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상업계에도 매우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상업계만큼 불성실함과 부패한 교육의 유혹이 심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합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무역 세계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부류의 분명히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데 한 사람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상인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후자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종종 장사하는 사람을 감동시키어 동일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많은 유명한 사업가들이 널리 복음을 전파하고 기타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이익금을 사용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인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은 오직 하늘로부터 부축을 받아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반면 상업의 교활함과 그것이 창조한 효과적인 조직은 스스로도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의 첫 세대에서 그 기업의 창시자가 전수한 신성한 생명으로 원래 세상에 속한 기업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보존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이르러 그러한 생명의 제약은 사라지고 사람이 예상한 바와 같이 그 기업은 자동적으로 세상의 체계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기업 자체는 여전히 번창하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매우 단순한 농업을 보기로 합시다. 창세기는 목축과 농경의 원시 세계를 기록한 책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설명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부득불 그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성한 에덴 동산에서의 농업이나 원예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정죄받았으며 끊임없는 수고와 실망이 있게 되었고 그의 수고의 열매도 사악한 요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행동이며 이것은 땅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전철을 밟았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물론 농업 그 자체는 죄가 아니나 여기에서 그것의 방향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농업을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놔두면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로 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 대륙의 자연재해를 통해 그 단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바친 교회는 사람의 경작과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은혜와 내주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일종의 고유한 능력을 갖추는데 만일 교회가 이 능력에 호응하면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고 만일 길을 잃으면 이 생명 능력이 교회를 깨워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교육에 대해 성경과 체험해서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화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하고 다윗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남보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보다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진지하게 말하면 요셉, 모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쓰임받았고 그들은 필요한 깨달음을 모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세상의 교육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모든 학문을 해가 되는 만물 중 하나로 여겼는데 이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체험에서 학문이 본질상 세상에 속한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서양의 역사상 유명한 대학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설립한 것인데 그들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영향 아래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설립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내용을 학교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 대학의 교풍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영적인 통제력이 소멸되어 교육은 유물론적인 경향을 피하기 어렵게 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의 조류를 따르게 됩니다. 아마 어떤 학교들은 종교적인 전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후에야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추세는 항상 분명한데 대다수의 이러한 학교들은 오늘날에는 원래 의도에서 완전히 이미 빗나갔습니다. 물질적인 일이 영적인 것의 통제 아래 있을 때는 틀림없이 종속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속박에서 벗어나면 즉시 그것들의 배후에 있는 권세를 드러냅니다. 물질의 본성의 율은 저절로 명백해지며 그 길은 세상적인 특성을 드러냅니다. 과거 선교사업의 확장은 모든 종교기관에 대해 이 원칙을 시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의 교회는 분명한 영적인 이름과 복음 전파란 명목으로 중국의 학교와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건물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 상당히 복음적인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당시는 10년, 15년 전에 비해서 많은 곳에서 그 기관이 있었던 원래의 소재지에 이전보다 더 높고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에 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많은 아름다운 학교와 대학이 순수한 교육기관으로 전락했으며 진정한 복음의 동기는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병원이 단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곳일 뿐 사람의 영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구를 설립한 사람들은 그들이 긴밀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 그러한 기구들의 본래의 목적은 즉시 세상에 속한 표준으로 떨어져 세상에 속한 목표를 추구하고 그것들 자체를 세상에 속한 일이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실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앞 몇 장에서 우리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가난해진 성도를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 긴급히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당신은 만일 이 일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탄식하며 말할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이같이 말합니다. 만일 그 구제하는 조치를 무한정 계속해 나아간다면 처음에 영적인 영향력이 사라질 때 그것은 틀림없이 세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교회는 이따금씩 만들어진 부대 사업들, 곧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과 이상으로 말미암아 설립된 가치 있는 자선 사업과는 다릅니다. 후자는 비록 영적인 이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자체의 독립 생존의 능력이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개척된 것이지만 일단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된 표준이 정해지면 아주 쉽게 세상 사람의 어떠함을 모방하여 유지하게 되고 처음의 믿음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의 교회의 존속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한 도시 안에 살아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 기도, 복음, 간증이 있으며 많은 집과 중심 거점에는 영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을 따른다면 그 지방은 그전보다 더 주님의 생명과 빛이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그분께 대한 충성과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저버린다면 그곳은 아마도 사람에게 무신론을 전하는 지방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끊임없는 주입에 달려 있으며 하루도 이 같은 생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설립된 학교, 병원, 출판사 혹은 종교기관이 있다고 합시다.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것들은 운영이 될 것이며 어떤 기업이 그것들을 인수하지 않아도 그 일은 여전히 진행될 수 있고 일의 표준도 효과적이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병원은 하나님의 생명의 신선한 공급이 없이 일반적인 관리 기술만 가지고도 그 기관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사라졌어도 세워진 기관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사업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판결은 이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의료 사업을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할 뿐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당신에게 의료 사업도 사탄이 통제하는 체계의 한 부문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나의 말을 받는다면 당신은 즉시 경고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직업을 바꿔보아야 하지 않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업을 바꿔 의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가 다스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근신해야 합니다. 당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쉽게 그의 관계에 빠져 그의 노략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토목기사로서 일을 하거나 농업이나 출판업에 종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당신은 주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세상의 일로서 오락장이나 죄를 짓는 장소를 경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근신하여 행하지 않는 한 당신은 즉시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헌신, 곧 새롭게 자신을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벗어나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천성에 따르면 모두가 사탄의 체계에 빠져 있으므로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이 우리를 구원할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이 체계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합니다. 그분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에 두시고 우리의 발이 미끄러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종사하는 직업을 그분의 뜻에 따른 봉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세상의 모든 일의 자연적인 추세는 사탄을 향한 것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아마도 영적인 사람이 시작했으며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제약이 일단 사라지면 이러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바른 길을 벗어나 반대 방향을 향해 내닫게 됩니다. 사탄은 시종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그는 세상의 일이 그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아마도 완전히 그의 수중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왕국을 세우지 않도록 이러한 사상으로 사탄의 체계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접촉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합니다.